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한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업과 사업장에도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누구를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무엇을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잘 모르는데 피차 가르쳐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라는 말 속에는요, 먼저 배우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셨고 무엇을 강조하시며 무엇을 원하셨는지에 대한 등등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배워야지만이 그런 것을 가르쳐줄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향하여 말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개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은요, 많이 알라는 것입니다. 조금 알고 아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넉넉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하라는 말은요, 내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알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요, 단순히 문자적인 지식이나 정보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이,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참 진리로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결코 변함이 없다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불고기를 하고 싶어서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이것저것 뭐 백종원의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찾은 것 같고 내가 불고기 요리를 할 수 있었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찾은 레시피 갖고 직접 내가 요리를 해봐야지만이 요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아, 불고기가 이렇게 요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지식이요, 직접 삶에 체험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다면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삶이 아닌 입으로 하는, 그저 공허하게 생각으로만 하는 허수아비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그저 율법 안에 있는 문자적인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과거에만 살아계셔서 자기 조상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셨던 예전의 하나님만 알았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야 그런 문자 속에 갇혀있는 율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서 벗어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나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한평생을 그리스도를 전하며 가르치며 권면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충분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르치며 전할 때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체험하지 않고 믿는다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요, 체험하지 않고 믿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체험을 한다면 그 체험하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라는 말은요, 헤세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경험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함께함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은 말씀이 직접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절로 자연스럽게 경험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일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고 우리의 소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순종의 발을 내딛는다면은 그 내딛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라는 말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혼돈스럽고 좀 어색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요즘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서로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성경은 가르치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틀렸을까? 성경이 틀렸을까? 목사님이 틀렸을까? 그건 100% 목사님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예, 저도 부족한 자서 또 연약한 자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모든 말씀이 100%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씀이라고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가지 서로 가르치지 말고 서로 들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제가 인도하는 이 성경 공부는요 나눔식의 성경 공부로서 서로 나누는 걸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강의실에서 선생님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논리를 말로써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삶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서 가르치는 것도 좋은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고 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르치지 말고 잘 들으라고 한 말씀은요, 누가 나눈 것을 듣고 그것이 잘못됐니 옳으니 그르니 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말로 지적하며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로서 가르치려 한다면요 더 이상 나눔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맘 먹고 나누었는데 그 나눈 것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라고 가르치려 하고 지적질 한다면은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모습을 갖자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모습이 또 하나의 가르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 방법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고 경청해 주고 나누는 것 자체가 바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는요 가르치는 교육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이 성경적인 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보를 잘 전달하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성경적인 지성보다 더 중요하게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 신앙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지성뿐만 아니라 영성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여령 전 문화부 장관께서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성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는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보로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체험을 통해서 알아지고 체험을 통해서 이 관계는 맺어지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는요, 결코 이론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느껴짐을 통하여, 체험을 통해서 이 관계는 맺어지고 이어지고 계속 굳건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품이나 취향 등등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알면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하지 않냐고 싫어하는 것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알면요, 아는 대로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느껴지게 행해야지만이 그 관계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외적인 모습은 드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요, 삶에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요, 물질로 표현되어지고 시간으로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물질로, 시간으로,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 내 안에 거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은 연약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을 더 기억하고 또 피부적으로 느낄 때 더 감동이 되고 그래서 더 쉽게 빨리 배우고 또 오래 간직하게 됩니다. 제가 이곳 교회 와서 부임하면서 사역하면서 성도님들로부터 자주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천하시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신 여러 권사님들입니다. 그 권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교회를 섬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회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다가 아주 소중한 귀한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도 여전도의 주관으로 가신 효도 관광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여러 분 나오시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3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이죠. 어르신들을 주문도 해주시고 즐거우시고, 예, 이렇게 우리 이현모 장로님도 저기 계시고, 예, 또 오락 시간도 우리 또 장집사님 그렇게 멋있게 하는 하모니카 연주도 하시고, 예, 옛날에 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라는 말도 하고, 심으로 권사님, 예,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보고 싶고 또 많이 기억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섬겼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고 그 배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교회를 섬김 속에 이런 돌아가시거나 또 다주에 가신 권사님들의 그 모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분들한테 많이 배웠는데 여기 계셨던 소천하신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거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분들은 말로써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권사님 매일 새벽 기도 가는데 하루는 몸이 불편해서 몸을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따님 되시는 집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은 몸도 불편하니까 새벽 기도 가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하세요 라고 했다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무 소리 아니시고 재빨리 문을 열고 밖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잡을까봐 먼저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이렇게 침묵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도 침묵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혹시 여기 계셨던 권사님들 중에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쳐 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억나시나요? 어떤 것을 배우셨나요? 여러분 말로 들은 것보다 보고 들은 것이 더 오래 기억 남지 않습니까? 보고 느낀 것은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안에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애들은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으로 빨리 배운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물론 주일학교에서도 그걸 감당하지만요 주일학교에서 감당하는 것은 극히 미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육이 되어지고 가장 좋은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잘 들어주고 내가 먼저 잘 섬겨주고 내가 먼저 인사해주고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이 예배를 와서 먼저 오셔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며 섬길 때 그 모습이 바로 서로를 가르쳐주고 또 그것이 서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피차 가르쳐주고 권면하라고 했을 때 이 가르쳐준다는 것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르쳐주다의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요 순수하게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교훈적인 말과 태도나 모습을 잘 전달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 영성을요, 좋은 것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전달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삶에 드러나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차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서로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라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장로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사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 때문에 일찍 경험하고 좀 넓게 깊게 경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또 많이 경험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은, 그 넓은 그런 경험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경험한 걸 나눌 때 서로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교회생활을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가르치겠다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는 배울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 하나님에 향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순수한 그 갈망한 마음들을요,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는요, 그저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만큼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나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배울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자세가 바로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뭐니까, 나는 이만큼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무조건 가르치기만 해, 너는 무조건 배워,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피차의 범위는요, 단순히 교회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르지는 모든 영역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아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직장 동료를 통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들도요, 어린 자녀들로부터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을 때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4살 된 딸과 10개월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4살 된 딸이 유치원에 갔다 와서는 시무룩하게 있으면서 방안을 집을 왔다 갔다 배회를 하더니 갑자기 그 소파 뒤에 구석이 있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따라갔더니 그 소파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반에사 선생님이 안 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엄마는 동생만 돌보고 나에게는 무관심해요. 하나님, 가방을 갖고 싶은데 엄마는 안 사줘요. 엄마에게 가방 사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엄마가 이 사진을, 이 동영상을 보고 이걸 보고 너무나 기뻤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살 된 아이는요, 성경에 지성이 없어요. 성경이 66권인지도 몰라요.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교리도 없어요. 근데 이 네 살 된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고 기도해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머니는 해줄 수 없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들 누군가가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내 보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보지 못해서 힘드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오늘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린 네 살 된 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아내한테 배울 수 있습니다. 남편한테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은혜를 배우고 있고요. 도전을 배우고 있고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아내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아내 또한 저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주변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교우들을 통해서도 내게 전하는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셔서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잘 들을 수 있고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피차 가르쳐주고 권면하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라는 말은요, 때와 장소에 따라 유연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만 고집하고 그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말로써 가르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요, 말보다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성경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보면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모습으로, 보여줌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영성 같은 경우, 우리 영성은요, 말보다는 보여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신 분들이, 이제 막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잘 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내 것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제 은혜를 막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먼저 이렇게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지난번 3장 12절에서 나눴던 그 다섯 가지 덕목,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이 내가 먼저 비춰지게 되면 이런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인성 교육은요, 신앙 교육은 말로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님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나바울 한인 장로에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고요. 물론 말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요, 말로 가르치고 권면도 해야 합니다. 근데 말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말로 가르친다고 했지만 그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줌으로 가르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봄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도록, 성령께서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보여줌으로,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나눌 때 그 은혜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주님, 서로를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직접 경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산하법을 하는 장로교회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